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 속과 마아갓족 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선봉에 서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을 다시 총정리해가지고 복습하듯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은 이제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만 딱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한자로 쓰면 두 번째 또라는 의미를 가진 신자를 써요. 그래서 신명기는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름도 이 데우테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설명하신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으면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 또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잘 읽으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요, 다 신명기법에 기초해서 선지자들이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 신명기는 세 어떤 큰 덩어리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하는 이야기고, 5장부터 26장은 율법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 뭐냐는 것을 담고 있는 거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경고도 하고, 그리고 잘 외울 수 있도록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27장부터 34장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3장은 과거를 회고하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도 보시면,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두 눈으로 보았다.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어제 그제 묵상했던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이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너무 거대한 세력을 가진 왕이고, 바산 왕 옥도요 철침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때는 그야말로 신기술로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산을 옛적에 르바임의 땅이라고 그랬다고. 르바임이라는 말은요,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거인들이 살던 땅을 정복할 만큼 아주 힘이 있는 바산왕 옥을 물리쳤으니 그 전쟁이 어떻게 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대한 적이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큰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세력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앞으로의 싸움에 대해서도 너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과거를 어떤 본보기로 삼아서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로부터 들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거다.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읽으면서 이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게요.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도 하지만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고 꽃 한 송이를 주목하는 것이라면, 거대한 숲을 보려면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인생이 너무 고단한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네 마음 모를 거야. 아무도 네 속을 모를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앞서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대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부 갈등에 대한 문제나 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나 뭐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는 책들이 있어요. 좋은 시야 작은 도서관 열심히 활용해 보세요. 그거요, 좋은 책들 많아요. 책들 거기 보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엄청 깨끗해졌어요. 엄청 깨끗. 예전에 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목사님 이래가지고는 도서관에 안 돼요. 책을 버려야 돼.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막 그냥 오래된 책들 제가 볼 때는 깨끗한데 막 5년 넘었어요. 이러면 전부 다 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뒤로 엄청 빼돌리기는 했어요. 또 버리는 거를.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하여튼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비를 잘 했는데요. 좋은 책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선별된 책들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인생의 거의 모든 고민거리를 다루는 그 성경적 지혜를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책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면 사실 우리 인생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고민한 것들이 있거든요. 선배들이 고민한. 뭐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 거냐.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이 하여튼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사회에는요. 힘이 있는 민족은, 힘이 있는 부족은요. 온 자기 영향이 미치는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이를테면 고대 이집트, 고대 애굽.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모든 부족을 다 압제하며 착취하고 자기 어떤 행복 혹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 이렇게 부려먹는 것이 고대 사회의 그 힘 있는 부족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힘이 있다고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신명기 2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야. 로스의 후손 모압 땅 혹은 암몬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수 없어. 그래서 신명기 2장 37절만 하더라도 암몬 족속의 땅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누릴 수 없는 거. 이를테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제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 일을 맡겨야 돼. 말씀하시면서 2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다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네가 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름을 메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는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모든 즐거움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년 감사주일, 1년 52주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죠.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열정과 탐욕은 다른 거거든요. 삶에 대한 열정과 탐욕은 다른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회.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무한 경쟁하고 무한 갈등. 그래서 약탈이 비일비재한 언제 어디서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삶의 한계를 뚜렷하게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방 지경이 딱 있어. 정해진 경계. 그래서 동쪽은 어디고 북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디고 딱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지도로 보시면 예, 지도로 민수기 34장에 그 경계가 딱 있거든요. 그걸 지도로 딱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 뭐 여기 서쪽은 이제 그 지중해니까 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북쪽, 남쪽, 동쪽 경계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세요. 넘어갈 수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무한정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또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남이 가진 것을 자꾸 부러워하는 거죠. 너무 부러워하고 사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시기심이 돼요.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 인간은 누리고 있냐? 저 인간이 나보다 뭐가 더 잘나서 나는 누리지 못하는 복을 저 인간은 누리느냐? 이게 시기심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게 이제 죄악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도 크고 많아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 것이 많은데 늘 남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딸기를 먹었습니다. 엊그제 누가 저한테 유기농 딸기를 보내줬는데요. 여러분은 못 드셔보셨나요? 올겨울에 딸기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오,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은 없지만 제가 한번 손들어 보시죠. 제가 딸기 올겨울에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제가 두 분에게 딸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세 분에게 딸기를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딱 봤습니다. 딸기. 그런데 제가 딸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딸기는 100년 전에는 임금님도 겨울에 못 드시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효자나 먹었던 건데 저는 하늘을 감동시킬 효자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데 딸기 그리고 지금 못 먹어보신 분은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죠? 지금 뭐 자기가 딸기를 먹을 만한 뭐 능력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은 이 겨울에 딸기도 드셔보셨대 하고 저를 부러워하거나 저를 시기하거나 하면 그건 나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충분히 많은 복을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배부르게 살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남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부럽고 왜 내 손에는 그게 없는지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삶에 대한 열정과 탐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러움과 시기심에 매여 살고 있는 욕심에 찌든 인생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욕심에 찌든 인생 살지 말아라. 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 가나안과 구별되는 자기 욕망을 혹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무한 경쟁하는 그런 그 시대 고대 사회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처럼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러니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욕심에 매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 3장 12절부터 보면 이 요단 동편 땅을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단 동편을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됐어요.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민수기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민수기 32장, 33장, 34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아까 보여주신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본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러면서 하여튼 사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 38년을 방황했는데 이 아래쪽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40년 광야 40년이 차고 난 뒤에는 이렇게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이요.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고지대예요. 고지대.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목축하기가 좋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풀도 많이 자라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땅은 가면 한 여기쯤을 기준으로 여기는 양을 치고 이 위로 가면 소를 키워요. 왜냐하면 요 아래쪽으로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자라도요, 큰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뜯어 먹을 만한 풀밖에 없는 거예요. 소가 먹을 수가 없어요. 소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 소를 키우려면 이 위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전부 고지되고 뭐 이렇게 일교차도 크고 해서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이슬이 많고 하니까 풀도 크게 자라고. 그러니 이거 큰 짐승 키우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살기가 좋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르벤과 가지파가 보고 야, 이 땅이 너무 살기가 좋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모세가 혼쭐을 내요.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건데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면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응? 너희들이 요단 건너지 않고 여기 살겠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다 뭐냐. 이게 오히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다를 바가 뭐냐. 뭐 이렇게 혼쭐을 내는 장면이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보면 좀 뒷북이었던 거예요. 르벤과 갓지파는 재바르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멋진 떡이 좋은 떡이 있는데 자기는 놓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그러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자 이렇게 했더니 므낫세 지파는 합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됐어요. 아니 요단을 건너가야지. 므낫세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고 아니야 여기가 더 살기가 좋아 보여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어가지고요.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 절반은 건너갔다고 해서 므낫세 반지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원래요 욕심에 많으면 말을 안 들어요. 탐욕에 찌든 사람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져요. 타협.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여기 집 짓고 여기다 가축 치고 살고 다만 너희들은 선봉해서라. 예를 들면 오늘 18절.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가 전쟁의 선봉에 서라. 대신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 그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서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상 그 경계 밖에.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는 기업의 지경이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용도 하셨지만, 역사 속에 제일 빨리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을 욕심내는 사람이 르벤 가치파만 욕심을 내겠습니까? 다른 이방 세력도 얼마나 욕심을 많이 내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앗수르 쳐들어왔을 때 사라진다 그러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거의 존재감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부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사명에 대한 열정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제일 큰 분별할 수 있는 제일 뚜렷한 기준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잘 분별해야 돼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거 분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망인지 아니면 정말 거룩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인지 이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명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은 쉽지 않지만 이게 긴 안목으로 보자면 이것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이거를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야망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위한 것인지 겹쳐지는 부분.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요단 동편 차지하는 대신 이게 공동체를 얼마나 참 깨뜨리기 쉬운 일이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재발라가지고요. 자기 몫을 다 챙기고 헌신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재발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몫을 다 챙겨요. 자기 앞가림 엄청 잘해요. 그런데 진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 뒤로 물러서서 뭔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구하기를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모든 싸움의 선봉에 서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봉에 서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먼저 누리면 그것은 아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으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았다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더 중요한 사명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이 헌신하라는 거죠.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남보다 더 재물이 많다면 남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헌신 그에 걸맞는 수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물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것,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앞장서서 일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앞장서서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닥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냐? 물론 십자가가 죽음의 길이기는 하지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앞장서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묵상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이렇게 거들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의 연약한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런 복을 받는 공동체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선한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복은 누리면서 헌신은 안 하려고 하는 약아 빠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보기가. 옆 사람 한번 보시죠. 혹시 그렇게 약아 그러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르벤 가치파에게 한 말도 그 말이에요. 아니 니들이 이 기업을 먼저 차지했다고 니들 여기서 놀고 있으면 공동체가 다 어떻게 되겠느냐, 남들은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먼저 수고하고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고 난 뒤에 다른 형제들도 다 그런 안식을 얻게 되면 그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거야. 이렇게 권면해서 앞장세우는 거예요. 뭔가 앞장선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독특한 것이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지난번에 민수기 32장 39절부터 42절에도 있었는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빼앗았다 이거죠. 민수기 32장 39절. 예. 거기 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가서 하봇 야일이라는 거는요. 하봇이라는 말은 동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동네라는 말이에요. 노바라는 사람이 또 가가지고 노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개인이에요. 개인. 아마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가 연합해가지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12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큰 전쟁은 이겼는데 아직 개척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마길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가고 야일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미개척지를 정복한 거죠. 그리고 개척지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개척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아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열정을 가지고 뭔가 앞장서서 새로운 미개척지를 막 이렇게 확보하고 뭔가 새 일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참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 생태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 사역팀 활동을 막 하잖아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문화 속에서 이 생태위기 극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요 밑에 박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지구 마음의 달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생태사역팀에서 주는 거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생태사역팀에서 매달 우리 교회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고 줘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힘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관심 없었고 예전에는 안 했는데 새로 개척하는 일들 있어요. 왜 그 연말에 봉사사역 지원서 낼 때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일 말고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전주제자교회를 지금 요즘 외부에서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실제로 우리 선교사님 파송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뭐 재정 상당히 많이 흘려보내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전주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가 저한테 물으면 나는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였어요. 저는 선교를 몰랐어요. 선교를. 그 제가 전주를 딱 왔더니 김상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우리 가르쳐줘. 이렇게 했더니 김상규 선생님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그때 김상규 선생님 중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사역을 해주세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주일학교도 거의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변호상 선교사님이 부장하면서 설교하고 막 이랬던 시절. 그래 기억나십니까? 변호상 선교사님은 중국을 몇 번 갔다 왔다 하더니 자기가 중국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간 거예요. 배웠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확장을 시켜오는 거죠. 그 지난 시간들이 배워서 확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해야 되는 줄도 몰랐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게 우리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니까 계속 그 길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주 제자교회에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봉사와 섬김의 적용을 더 확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장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느냐고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아닙니다. 목사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이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할 줄도 모릅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설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역으로 불러 가시는지, 내가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될지, 어떤 사역을 위하여 선봉에 서야 할 건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하지 않아도 아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거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요즘 가끔씩 기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를테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이 끝나면 그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맺혀진 적개심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만도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 이후에 그거 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양측에 맺혀있는 그 적개심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거냐. 이 적개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통일, 우리 남과 북의 통일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종의 적개심인 거죠. 그리고 그런 적개심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는 연습을 하게 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누군가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기도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지혜, 능력 혹은 경험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행복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행복은 따라오는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뭘 손에 들고 가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보다 손에 든, 아빠 손에 든 과자에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애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랐거든요.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 귀하게 여겨져요. 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정신인 자녀가, 아이가 자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아버지가 들고 오는 과자 봉지가 더 중요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더 귀하지, 하나님이 인생에 부어주시는 복이 더 귀할까요?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내시는지는 질문하지 않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 그거는 정말 미성숙해도 한없이 미성숙한. 올 한 해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사명으로 초대하고 계신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행복을 위한 그 욕심, 욕심 부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좀 더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선봉에서 선신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